성전예배에서 가정예배로 바뀌어지고 이른비, 단비, 늦은비, 이슬비 예배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하나임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니 이게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허들 경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장애물 달리기라고도 하지요. 허들이 나올 때마다 뛰어넘으면서 달려야 합니다. 허들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스피드보다 순발력과 집중력입니다. 뛰어넘어야 하니까요. 신앙생활은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 뛰어넘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이번 이 일도 우리 뉴요커의 집중력과 순발력으로 잘 뛰어넘고 달리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집중력은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장애물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뛰어넘으면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절망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PPT 없으니까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도, 또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셔서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종종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기적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 기적을 부르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려면 우리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 질서를 따르면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요, 매우 엄격하고 상세하게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또 자기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제사장이라고 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그분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자신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방법, 그 질서를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관련해 하나님께서 정해진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고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와 교회가 이것을 지켜야 할 것인데 라고 시작하면서 4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질서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면 그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기적과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따를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시작도 질서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 그런데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린 사람이면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잘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 그 유업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것은 질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게 되면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릇 할 수밖에 없다. 주인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결국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이란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깊이가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리고 종로로 타였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롱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문장이 유다서에서도 있습니다. 유다서에는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깊이 있지 못한 믿음이,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 세상에 조롱을 당하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들도 위기 앞에서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할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초등학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함께 만나고 함께 모일 수 없으니 예배의 소중함, 성전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격, 그 감사를 모르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 또한 초등학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성경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는 소중한 줄 모르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독일 교회를 섬기는 보네퍼 목사님은 그때 그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cheap grace, 너무 우리가 은혜를 값싸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받고 있는 것이 정말 큰 것이구나. 특별히 구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감사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받은 것을 소중하게 깨달으면 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지키기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소중한 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부터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세 가지를 우리 곁에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생긴 상처가 첫 번째고요. 죄를 짓게 하는 죄성이 또 생겨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죄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이 오염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의 결과로 누군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훔친 사람의 영혼은 더욱 어두워지는, 죄성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의 도난에 대해서 세상이 알면서 세상 안에는 도심이 생겨납니다. 훔치려는 욕심이 자라납니다. 도둑질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까지 도둑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도둑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발전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닫히고 불신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로 사람들은 불안감과 두려움과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상처로 남지 않고 죄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죄성이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사회는 점점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씻음이고 다른 하나는 경건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삶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씻음과 경건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안에 죄성을 이기게 하고 또 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씻음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일치된 자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과정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우리 입술의 자백입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모여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죄의 고백을 하자, 기도하자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마음과 일치될 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표현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백이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백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죄가 씻기는 것입니다. 죄의 씻김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매직 워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언어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매직 워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욕심을, 나의 죄성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뉴욕 땅에 만연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매일 밤 8시에 함께 모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빠른 시간 내에 이 땅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씻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씻겨야 합니다. 이 땅은 씻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경건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이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건은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쳐버렸어요.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다른 것 할 것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경건을 내쳐버려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집 안에 머물게 하셔서 경건을 회복해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경건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경건을 익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안에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 경건을 익히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건을 익히라,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란 말을 조사해 보면 경건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움츠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내 자신이 움츠려드니까,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못된 습관들이 움츠러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경건을 배움으로 신앙인답게 살게 되고 신앙인으로서 틀이 잡혀지게 되는 것, 이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머물게 될 때 경건 훈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경건이 없어지면 양심이 쉽게 파괴됩니다. 양심이 파괴되면 믿음의 토양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건입니다. 바울은 경건이 없으면 믿음의 파선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암초들로 배가 파선해서 물속에 가라앉는 믿음의 파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경건 훈련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경건 훈련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깨끗함이 있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화된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흩으셔서 각각의 집에서 진정한 예배를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내 삶을 침투하면 경건이 내 삶을 장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 시간에 경건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께 추천하는데요,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영화만 보시지 마시고 좋은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책을 읽을 때 이러한 시기는 새로운 책보다는요, 책꽂이에 꽂혀있는 옛날 책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로역정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철로역정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말씀해드릴 터이니까 여러분은 처음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특별한 거울이 나옵니다. 그 거울은 왜 특별한가 하면은요, 거울을 앞에서 보면은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거울을 뒤로 가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 보이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책에서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그 특별한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걸까요? 지쳐있는 모습, 두렵고 절망스러운 모습, 걱정으로 가득 찬 모습, 아니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 보일런지 여러분 그 거울 앞에 한번 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물이 많은, 허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 선교사님인데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영국분이십니다. 이분 인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선교의 일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Divine Yes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내용이 이것이에요. 이분이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중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쓰러지셨어요. 인도의 한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마 일어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평생을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이제 환자를 보려고 간호사가 오는데 간호사가 오면서 이 환자에게 환한 얼굴로 굿모닝 해줍니다. 이 선교사님이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매일 아침 저를 찾아올 때 굿모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라 걸어라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환자가 부탁하니 이 간호사는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 이 스탠리 존스 앞에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가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간호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봤으니 이 간호사도요 예수 믿게 되었고요. 나중에 10년 후에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국은 일어날지어다. 다시 한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뉴욕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가족들끼리 만나면서 아빠, 엄마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 될지어다 선포하시고요.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일터가 회복되도록 선포하시고 아픈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선포하시고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집에서부터 울려 퍼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언어를 지키는 것이고요. 언어를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 보다가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아침과 저녁이 몇 시간일까? 하루 24시간 중에요. 아침과 저녁 주야는 4시간이에요. 그러니 하루 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Jesus let us into the stor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폭풍우 가운데 집어넣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영성이 타락하니까. 뉴욕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성이 타락하니까 스톰 가운데 집어넣으신 겁니다. 왜요? 그 스톰 한가운데, 폭풍우 한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스톰 한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십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하나님 붙들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절망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지금까지 뛰어넘었는데 이번에도 못 넘을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집중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안 읽던 성경 읽으려니까, 만잡고 성경 읽으려니까 블라인드에 쌓인 먼지가 보여서 또 그 먼지 닦다가 또 성경 덮고 하루 지나가 버리셨고 그것이 일주일 다 지나가 버렸죠. 블라인드 먼지 예전에도 신경 안 썼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Lockdown, stay home.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nd pray,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는 lockdown입니다. stay home 해야 됩니다. 그러면 read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해드립니다.